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신약 211페이지 우리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 8구역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구역입니다. 예. 갑자기 제가 수염을 길러가지고요. 원하지 않던 반데 갑자기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그냥 남자 얼굴에 뭐 나는 거야 뭐 알 수 있으니까 했는데 한 세 달도 되는 세 달이 넘기까지 안 없어지고 점점 커지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뭐 일종의 양성 종양이라고 상처 나면 점점 커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 치료하면서 수염은 잘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한 두 달 치료했는데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나아가지고 깎도록 할 테니까.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힘들어요. 사실 수염 기르는 게. 수염 옆에 깎아줘야 되지. 또 너무 삐죽삐죽 나오면 그것도 잘라줘야 되지. 평상시에는 머리도 안 만지고 다니는데 지저분하니까 머리라도 잘 만져야 되지.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깎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그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되게 조그만 학교예요. 저 다닐 때 4학년 전체 다 해서 전교생이 1,050명이었어요. 정원이. 뭐 군대 가고 휴학하고 이러면 1,000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학교 뒤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산을 조금만 올라가면 10분만 올라가면 꼭대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담이 나와요. 철조 설망으로 쳐진 담이 나오는데 거의 꼭대기 넘어가 어디냐면 국립묘지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군인들이 있어요. 나이 또래 비슷하니까 같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학교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지금쯤 그 진달래, 벚꽃 이런 게 많이 폈을 텐데 뭐 듣기로는 뒤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산에 올라가면 기도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그만 계집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초막같이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무 밑에는 세면으로 평평하게 깎아놓고 세면으로 살짝 발라가지고 뭐 그 우리 그 평상시 하던 말로 해돈대가 있는데 예 보통 그 채플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더 쉬게 조금 더 세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뒤로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마음껏 소리치며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기도굴이 한참 붐빌 때가 있어요. 피크 시즌이 있는데 언제냐면 그게 3월이랑 9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3월이랑 9월이 뭔지 아세요?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가 되면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3월에 개학을 하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뭐 또 오후에 나가서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올라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분의 자제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학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한해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래서 온 친구들은 집에서 후원을 안 해주니까 뭐 등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 기도글이 지금 4월이니까 거의 피크가 끝났네요. 어쨌든 간에 끝날 시간인데 근데 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수업을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갔다 오더니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학교 어디 가면 누가 있을 테니까 얼마 주고 오라고. 그래서 주고 온 사람도 있대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뭐 몸부림치면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셈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거기도 셈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친구들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등록금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기적적으로 채워진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목사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등록 그 기간 만료되기 전에, 1차 되기 전에 무조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셈이 나서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등록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한 번인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등록 기간을 넘기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겨우겨우 채워지는 게 기적이냐? 아니면 니네 부모님 통해서 기간 안에 딱딱 등록하는 게 기적이냐?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기적이겠어요? 부모님 통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채워지는 게 훨씬 큰 기적이 아니었나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저의 삶이 날마다 기적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됐는데요. 뭐 제가 예수를 믿은 것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겠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그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짓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학교 다닐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던 것도 큰 기적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것도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온 것도 그리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 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는 것 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기적에 반응하는 기적들을 보고 반응한 청중들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사용된 바울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바울은 지금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먼저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유대인이 없고 회당이 별로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루스드라에 오기 직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의 위협을 받아서 지금 루스드라에 왔는데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고니아, 루스드라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건가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여기가 이고니온이고요. 여기가 루스드라인데 어쨌든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은 이거는 현대 지도를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쪽이 시리아고요. 이쪽이 터키예요. 밑으로 가면은 뭐 레바논이 있고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 지역에 여기가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옛날 이고니온인데 이름이 다르죠. 여기는 루스드라고 여기 키프로스가 구브로고 쭉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는 성경 지리 답사 못 가는데 말씀으로라도 한번 나눠보자. 아마 여기를 다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선택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부딪히고 시끄러우니. 그래서 루스드라로 내려와서 이 근처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때의 얘기예요. 우선 성경지리 잡사 가신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걸었던 길들을 걸으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이풍산 목사님께 하나님께 큰 은혜 주셔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길들을 걸으면서 지금 말씀을 보는 눈이 더 깊고 넓어져서 정말 뜨거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바울은 이고니온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는 바로 옆에 이 근처가 더베일 거예요 아마. 더베로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오늘 말씀에 보면 걸어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 장애인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장애인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발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이런 데 보면 꼭 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장애였을까? 막 생각들 해봐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뭐 그러면 아마 서마비 아니면 뇌성마비겠다. 뭐 이 정도의 장애인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 장애인을 보고 그 장애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서라 명하고 장애인이 바로 고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친 거랑 비슷한 내용과 비슷해 보여요. 그 목적도 복음을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기적적인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준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적들을 행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을 고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바로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소리치나 보다 했는데 기적을 보여주니까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신이라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신이라고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었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쓰스라고 그러죠. 쓰스가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대변인격인 허메 이런 것들 해서 조금 등치 좋고 보기에 보암직한 사람은 바나바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우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바울은 그 대변인으로 해가지고 허메라고 해가지고 신으로 모시려고 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에서 장애인 부서 교사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어딘가를 갔더니 말씀도 제대로 전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아니고, 여기 교회 말고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차갑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그 신천지에 사는 무료 신학원 있죠.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어디 가가지고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분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다고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흥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장애인을 고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던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강하게 자기를 분별하는 것을 말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의 죄를 눈감아 줬다.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신들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시고 곡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당신 조상들 하나님을 몰랐지만 당신의 조상들과 당신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해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세상의 행복들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 바울 자신이 장애인을 고쳐서 바울을 신이라고 숭배할 것이 아니고 이미 군중,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김순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내내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은 똑같이 거기 앞 루스드라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일상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과 그의 조상 때부터 조상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들은 너무 일상적이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먹을 음식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음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걸었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자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일상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언가 대박이 터져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큰 사고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도 많은 곳을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지만 큰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등록금,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등록금도 기적이었지만 그저 당연한 듯이 받아서 기간에 맞게 등록하던 그런 모습이 또 어쩌면 더 큰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그 지나갔던 그런 것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했던 그런 무료한 것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크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날 때가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큰 어려움이 해결될 때가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들고 이러한 무료한 것 같은 지루한 것 같은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아주 크게 일하고 계시는 바로 기적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잠잠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상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무사히 교회에 다녀온 동안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식사 기도를 물론 뜨겁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 매일 먹는 식사 앞에서도 이 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3분의 1이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2끼도 못 먹는, 3끼를 못 먹는 그런 세상 속에서 꼬박꼬박 우리가 그 식기니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꿈꾸는 큰 일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 한국 사람이 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꿈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감사할 줄 알아야 미래에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에 삶에 감사할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줄 때 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히 운전하고 맛있는 밥 먹고 바람 부는 중에도 하루를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크게 일하셨을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증거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밥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아니면 감흥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나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그런 삶의 삶 속에서도 정말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들을 찾습니다. 크신 은혜, 크신 기적, 크신 재물, 크신 건강 그런 것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들을 세심히 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질이 답사 중인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녀오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또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경질의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 귀한 예배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